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시편 140편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전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전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나를 애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둘 때에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 앞에서 살리이다. 아멘. 청년들과 교제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엮이는 가정에서 자란 친구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심한 엮이는 기능은 아니어도, 아니 심하다고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아 아버지가 어색하고 어렵고 때로는 무서운 것입니다. 성장 과정 속에서 바쁜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지 못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 육신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친밀함이 없고 대화가 없고 그 앞에 나아가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지 못하는 것. 여러분, 털어놓게 되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 된 것입니다.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집안에서 아버지의 존재가 살아나야 합니다. 이와 비슷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다, 아바 아버지라 말씀하시니 그 말씀을 믿음으로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가 마음으로 고백하지만 실제로 삶 속에 그런 관계가 드러나지 않아 참 어려운 것입니다. 이것을 단순한 문제로 치부하기에는 결과가 참 두렵습니다. 아버지와의 친밀함이 없기에 신앙은 자라지 않고 뿌리 깊은 영성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뿌리 깊은 영성이 없으니 세상을 살아가며 세속의 물결에 흔들리게 되고 문제 앞에 서면 당연히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을 택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신앙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없는 것 같은, 상황에 맞춰 색을 덧입는 카멜레온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이것은 결국 정체성의 혼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정체성의 혼란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신세계라는 영화를 보면서 참 많이 느꼈는데 거기에 배우 이정재 씨가 경찰인데 이제 폭력 조직의 스파이로 들어가서 조직폭력배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조직폭력배의 인생을 살면서 매일같이 스스로를 향하여 묻는 거예요. 나는 경찰인가 아니면 조폭인가? 묻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정의되지 않으니 불안하고 삶에 안정감이 없는 것이죠. 늘 방황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고통이 꽤 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믿음에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다 느끼시면 이 관계적인 부분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죠. 가지와 나무의 관계, 근본적인 하나님 아버지와의 이 관계, 이 회복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아버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그분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아무리 바쁘셔도 우리를 주목하시는 분. 그분은 우리를 향해 귀를 열고 들을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저 멀리 바다 끝에 가 있을지라도 거기서 내가 어떻게 도우면 좋을까 찾아오셔서 물으시는 분이세요. 때론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으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시편이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에 매일 아침마다 이 시편을 묵상하며 아버지를 만나는 이 시간, 참 마음의 따뜻함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제 심령을 위로하시는 것 같아요. 제 삶에 고민하는 것들, 고통스러워하는 것들, 그 어려움을 주 앞에 거침없이 드러내고, 그러면 다 보시고,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안다. 힘들지? 하지만 오늘도 내 손잡고 함께 걷자. 그 십자가의 능력을 함께 바라보자. 힘내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그 걷고 있는데 외롭고 힘들고 감당해야 될 짐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아침마다 이 시편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짐도 나눠주시고 말동무도 되어주시고 걷기 힘들면 업어주시고 그 사랑의 마음이 느껴져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은혜를 매일 아침마다 누리는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시를 쓴 것인지는 우리는 알수 없으나 그는 주님 앞에 나와서 거침없이 도움을 청합니다. 주님, 나를 건져 주십시오. 여러분, 이 외침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진 자가 이렇게 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어려움을 잘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관계적인 문제가 있을 경우 또 다른 관계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혼자 감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 아픔을 털어놓고 싶어도 이쪽에 이야기하면 저쪽이 걸리고 저쪽에 이야기하면 이쪽이 걸리고 얽히고 설킨 관계들 때문에 고민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며 그냥 견디는 것입니다. 그렇게 있다 보면 문제가 풀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 잘 풀린다 하여도 그 이후에 마음에 응어리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문제는 이런 상황이 생애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하면 참 좋을 텐데,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상황들을 자주 마주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인생이기 때문에 이 마찰을 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거스르는 그 가치를 붙잡고 살기에 때로는 원치 않는 공격에 노출이 굉장히 많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다윗처럼 무차별적인 공격을 당하면 얼마나 힘들까요? 다윗의 인생을 묵상하면서 참 마음고생이 심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트레스로 식욕부진은 있지 않았을까? 탈모는 없었을까? 암은 걸리지 않았을까?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한 나라의 왕인데 힘도 있고 누리는 것도 많지만 그에 비해서 왕으로서 인내해야 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거죠. 때로는 침묵해야 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이 침묵하니까 목회를 시작하면서 선배 목사님들께서 조언해 주신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몇 가지를 마음가운데 담고 있는데 이 침묵에 대해서 이런 조언을 해 주셨어요. 목회하다 보면 마음 상하는 일이 참 많이 있을 거다. 그때를 조심해야 된다. 마음 상한다고 그거 아무 곳에나 가서 이야기하면 안 된다. 자신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것 같은 아주 가까운 동역자가 있어도 절대 보이는 사람에게 그 상한 속내를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동역자를 못 믿어서가 아니라 리더의 상한 마음은 독과 같아서 악한 영향력으로 펼쳐지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불평과 불만을 자라나게 하는 상한 마음은 사람에게 드러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생애 가운데 내 편인 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 참큰 힘이 됩니다. 말 통하는 한 사람, 내 말을 들어주는 한 사람, 그 사람이 아무 능력이 없어도 들어주고 공감해 주는 것으로 마음의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배님께서 덧붙이신 말씀이 있습니다. 상한 마음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 상함은 죄로부터 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과 감사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을 때 속으로 끙끙 앓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모든 것을 털어놓으라는 거예요. 주님, 오늘 아시죠? 이런 일도 있었고 저런 일도 있었는데 참 가슴 아픈 일들이 많았습니다. 마음을 찌르는 이 화살이 사정없이 사방에서 날아드는데 참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주님, 전지전능하시오니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와 외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외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주님을 찾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답하시죠. 출애굽기 2장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들으시고 기억하사 돌보신다는 거예요. 최근 한국에서 트라이애슬론 국가대표로 활동하던 한 선수가 투신 자살을 했습니다. 방송을 통해 그 친구가 남긴 일기와 녹음 파일을 보게 되었어요. 참 마음에 화가 났습니다. 한 여자 청년이 혼자 감내하기에는 너무 힘든 일들을 많이 겪은 것이죠. 남겨진 기록을 보니 그 친구는 꽤 오랜 시간 동안 폭력을 행하는 사람들, 악한 계획을 세우고 컨플릭을 만들고 버벌리 어비즈를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어디서 날라들지 모르는 그 독화살을 피해가며 또는 맞아가며 상처를 싸매가며 그렇게 견딘 것이죠. 그 친구가 이 상황을 잘 이겼으면 좋았을 텐데 결국 비극적인 결말로 생을 마감합니다. 제가 청년들을 대하다 보니까 뉴스를 보면서 마음에 막 분노가 생기고 그 청년의 죽음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사람이 없었나 보니 도움을 청하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누구도 그녀의 아픔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과 다르게 우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는 거예요. 본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소상하게 자신의 모든 마음을 토로하며 당신이 하나님이시니 나의 구원자이시오니 건지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7절에 가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말 성경의 대책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 하나님이여, 내 구원의 힘이여, 주께서 전쟁의 날에 내 머리를 덮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얻게 되고 그분의 일하심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한 다윗이 다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악인들의 소원을 이루어주지 마시고 그들에게 복수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망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뿌리까지 뽑아지게 사라지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보면 이것은 좀 심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순하게 복수라는 편향된 시각에서 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다윗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죄를 제거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악이 사라져야 되니 하나님 나라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그 통치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처음에는 나의 상황에 대한 기도였다면 이제는 그 기도가 발전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나아갈 방향을 또한 알려주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된 이 기도는 이웃을 향하여, 또한 죄를 인하여서 망가진 이 땅의 회복을 향한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기도를 통하여서 다윗이 마음에 소원하는 고백이 있죠. 팽함, 패망할 악인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지 않도록 주님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분명히 의인들은 주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고 정직한 사람들은 주 앞에 살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악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하게 살아가고 싶다라고 주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이 고백한 주여 나를 건지소서, 이 간구하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방에 둘러싸인 그 악인들로부터 나를 건져내소서. 또한 이 땅이 죄로 인하여서 주의 공의가 정의가 사라졌으니 그 죄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이 땅을 회복하게 해달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해달라는 간절한 간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또한 이 세상을 위해서 주여 나를 건지소서, 주여 교회를 건지소서, 주여 뉴저지와 뉴욕 땅을 건져주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이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살아갈 힘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친밀함 가운데 정말 주 앞에 주님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정말 의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에서 주의 말씀에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나 자신만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이 사회를 위해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가 의인이 되어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하며 하나님 주 앞에 서는 그 날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